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으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어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으로, 특히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이날 최다 수상인 4관왕에 올랐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책에서 읽었다며 그 말은 마티 스코세이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상식 후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900명 이상이 숨지고 확진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민건강위원회는 어제 3천 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진자가 총 4만 170명으로 늘어났다며 새로운 발병 사례 80% 이상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베이 보건당국은 현재 236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원회는 어제 97명이 더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는 9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6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모두 1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일본 내 전체 감염자 수는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을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전염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스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사례가 발견된 것이 다른 나라에서 더욱 광범위한 전염을 퍼뜨릴 수도 있다며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를 억제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지만 모든 나라는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조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와 이동열 한국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국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남북관계와 미북회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개별 관광 허용과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또 개별 관광은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어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어제 저녁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남주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지만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합병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프리드만 대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문의 상을 차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0 불법 자금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상 4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미국 할리우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9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수상작으로 한국 영화 기생충이 호명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영화가 92년 전통의 아카데미 후보로 지명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며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수상한 것도 아카데미 사상 처음입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으로 한국 영화는 탄생 101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한국은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매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출품해왔지만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샘 멘데스 감독의 1917과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등 경쟁작들을 제치고 작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날 감독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소감을 통해 영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저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그 말은 예,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봉 감독은 시상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영화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고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또 외국어 영화가 오스카상을 휩쓴 데 대해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생충의 수상에 대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은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상을 휩쓴 데 대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다며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개성 있고 디테일한 연출과 촌철살인의 대사, 각본, 편집, 음악, 미술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까지 그 역량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트위터 글에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짜파구리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연 배우가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를 먹는 장면을 따라한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은 기생충이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다며 수상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올해 아카데미는 백인들이 만든 화이트 스토리와 전통 영화 문법에 대한 과도한 숭배와 편향에서 벗어나 8천여 명의 투표자들이 미래를 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기생충이 세계를 장악했다며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면서 아카데미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 수상은 아카데미상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 내부의 빈부격차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위 관계자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면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등 다른 지원단체에서 제재 면제와 관련해 제재위에 문의 혹은 논의했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나 다른 지원단체가 실제 연락을 취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 외국 정부,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효과적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6일 테러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20 테러리스트 및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응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의 감시와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 거래를 했던 사례로 YG 어네스트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4월 불법 활동을 위한 돈 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됐던 YG 어네스트호가 운항과 정비 등에 필요한 달러 송금 제휴 계좌로 미국의 뉴욕은행 두 곳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3월 석탄 밀수와 관련해 모두 75만 달러를 뉴욕은행 대리 계좌를 통해 송금하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대리 계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던 뉴욕의 미국은행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대리계좌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보안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제재 이행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 체계를 갖추고 제재 관련 주의보 발령을 통해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통화를 목표로 삼고 불법 자금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세 곳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정찰총국 통제 아래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하면서 각국의 사회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의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5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5억 7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활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량 불법 자금 밀수와 무역 동향 탐지 등 북한의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을 규제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킨지의 마리아 세르게이바 변호사는 7일 미 재무부가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t is the matter of how much trade you have between the countries and how much historic relationship you have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제재가 효과가 있으려면 두 나라 간의 무역이 많고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르게예바 변호사는 이날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9 미국 제재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에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앤 맥킨지의 알렉산더 라미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이에 연관된 제3자를 제재할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의 아비게일 카터들 연구원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China is so heavily involved in the U.S. economy and there is a lot of concern about, for example,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Chinese.
중국 기업이나 기관들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카트릴 연구원은 또 미국이 실시하는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사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카터릴 연구원은 통상 제재를 승낙할 때 화장품을 승낙하지는 않지만 재무부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we think about sanctions, we don't often think about cosmetics. You know, OFAC really focused on the lack of a.
카터릴 연구원은 또 지난해 미국이 이행한 대북 제재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물수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apparently payment for the maintenance and equipment on that ship was being made through accounts that were funded with US dollars.
카트릴 연구원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제재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는 중국이라고 국제 금융계 관계자들이 지목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는 북한 합영 합작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와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협회는 6일 전 세계 366명의 금융보험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산금융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산금융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그리고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인 33%는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밀 돌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중국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ing...
또한 20%의 응답자는 미국을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로 꼽았고 이어 한국이 10%, 이란이 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싱가폴과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이 북한이 설립한 유령회사와 금융망이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지목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돌연구원은 이들 세 국가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응답률이 1, 2%에 머문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all places that have status as a regional financial hub, so you have financial flows coming in and out in great quantities.
싱가폴과 홍콩, 말레이시아는 영내에서 금융허브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대량의 금융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확산 금융과 관련한 UN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6%가 북한의 합영합작 회사에 불법 활동을 찾아내 대응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의 개인 기관과 합영합작 회사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22%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통제에 관한 부분을 가장 주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운영과 합작회사 설립, 그리고 대리은행의 소유 유지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8항의 실행은 17%, 그리고 북한 공간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 대사관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 데는 9%의 응답자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사관의 불법 금융활동보다 북한의 합작회사 불법 활동에 더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misperception there because banks assume that it is easy to find a link to a North Korean embassy and difficult.
은행들이 북한 대사관의 불법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기 쉬울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사실은 많은 북한 대사관들이 상당히 정교한 금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을 찾아내 대응하는 능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물품으로는 원유와 정제유 등 연료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31%, 기계류가 27%, 석탄 등 광물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돌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아직 매우 생소한 주제인 확산 금융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survey shows that there is clearly more work to be done in raising knowledge and awareness about what is still a very emerging topic.
돌연구원은 각국 정부들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해 국가적 차원의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확산 금융의 위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과의 직통 전화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엔사는 이 전화기로 북한군과 하루 두 차례 통신 점검을 한다며 지난해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최근 북한군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전화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유엔사가 북한군과의 직통전화 사진을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속에서 유엔사 행정실 탁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는 단조로운 디자인에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 중에는 유엔사 소속 한국군 병사가 이 직통전화로 북한군과 연락을 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엔사는 이 직통전화를 설명하면서 배트맨 영화에서 브루스 웨인의 비밀 서재에 설치된 직통전화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핑크폰일까요? 라며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전화기를 일컫는 수많은 별명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화기가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직통전화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 군정위가 북한군과 하루 두 차례 통신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 연결된 판문점 채널이 2018년 7월 복구됐고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전화는 2013년 3월 5일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움직임과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면서 단절됐습니다. 이후 유엔사 측은 연합훈련이나 인원, 시신송환 등 대북 통보가 필요한 경우 군사분계선상에서 북한의 확성기를 이용해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졌던 양측 간 통신 단절은 2018년 7월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면서 복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달 초 5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은 50대 남성으로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두 명으로 앞서 지난달에는 10대 남성 한 명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정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처음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 28명, 2012년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18년 6명과 올해 2명 등 모두 8명에 불과합니다. 성별로는 전체 220명 가운데 여성이 134명으로 61%고 남성은 86명으로 39%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5명, 40대 37명, 10대 3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켄터키주로 각각 31명과 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주가 22명, 뉴욕주와 유타주가 각각 20명, 콜로라도주 19명, 애리조나주 17명, 버지니아주 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6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물가 폭등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말 킬로그램당 만 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4일 11,34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1월 말 달러당 8,650원이었던 환율이 8,832원으로 올랐습니다. 쌀값은 4,625원에서 5,670원으로 22%나 뛰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경우 쌀값이 6,000원까지 올랐다고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환율과 휘발유 가격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인데요. 작년 말 12월 말 그 1달러가 저 북한 돈 한 7,8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충 한 8,830원 정도 정도로 북한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휘발유 값인데 이것도 작년 연말에는 한 킬로당 북한 돈 한 8,9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2% 정도 상승해서 한 11,13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강 대표도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북한의 물가가 10% 이상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입품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식량과 또 식량 대용품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동이 생겨가지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에서부터 20%로 일제히 올랐는데요.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환율이 일제히 오른 것은 국경 봉쇄 여파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22일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의 차량 통행이 끊겼습니다. 중국 훈춘시와 북한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통로 등 10여 개 출입로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국경 차단 조치로 북중 물류 흐름도 끊겼습니다. 탈북자에 따르면 단둥에서 트럭이나 열차에 실려진 중국산 물자는 1차로 평안남도 평성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됩니다. 이어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송망을 통해 평양, 사리원, 개성, 남포, 해주, 안주의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옮겨집니다. 또 함경북도 나진선봉 쪽으로 들어온 중국 물품도 일단 청진의 수남시장을 거쳐 함흥, 원산, 길주, 무산 등지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국경이 차단돼 물건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관광객을 북한 당국에서 관광객을 스톱시킨 다음에 국경의 사람 그리고 물건의 그 유통을 완전히 막았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여러 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그로 인한 물가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북한 경제의 치명타를 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름, 비료, 밀가루, 페인트, 유리, 신발, 학용품, 화장품, 설탕, 담배와 술 같은 공산품과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국경이 차단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공업 제품, 신발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공업 제품들이 물건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장마당에는 그 사람들도 없고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도 드물고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관광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은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외환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21억 불 정도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3년 연속 56억 불 정도 마이너스였고 그거를 이제 근간이 이제 이어가는 게 관광 수입이라든가 내지는 해외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돈들. 근데 그것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활동하기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외화벌이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
북한 주민들은 쌀값을 비롯한 식량 가격이 오른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뭐 새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식량 포함한 생활 자료들이 이어지고 공급되지 못하니까 주민들 속에서는 장사도 하지 말고 이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죽으란 소리 아니겠느냐.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고 무역을 중단하는 것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파라티브스나 그다음에 또 사스라든지 이렇게 세계적 그 범위에서의 전염병들 다 목격했는데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그리고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 무역을 담당해온 무역 회사들과 돈주들은 물가 급등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역이 끊겨 불만이지만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또 무역 회사들은 진짜 잔내에 대한 불안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중국 상품들을 수입해온 회사들은 이거는 물가 급등은 그 이익을 챙기는 그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중증급성호흡기 중후군 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8개월간 북중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런 국경 봉쇄가 반영 유지되면 정말 내부 경제는 정말 곤란,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2017년도 이후에 아주 강한 견제 체제를 국제사회한테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침체가 정말 심각한데 그거에다가 이런 그 물가 상승 상황까지 나타나면 내부에서 정말 저 경제적인 곤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의 전염병 대응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란 체제 논리에 따라 평양에 집중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북한 출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의료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진단 장비와 격리시설 등 지원이 없어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입니다. 청진의대 임상학부를 졸업한 뒤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을 전담했던 의사 최정훈 씨는 2012년 한국에 입국한 뒤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북한 전염병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최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다 이러면서 국경도 폐쇄하고 수질 분석까지 뭐 지시하는 등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전염병 방어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 약간 목적을 떠는 거죠. 예, 북한은 일단 전염병 방역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염병 발생 시에 중앙부터 하부 말단까지 이렇게 방침이나 지금은 또 김정은의 방침이죠. 방침이나 보건성 지시문, 각종 이런 지시문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계속 하부에 전달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격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전염병들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확산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절기에 맞으면서 그러니까 겨울에 발생했던 전염병이 봄을 맞으면서 따뜻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숙으로 드는 그런 걸 인해가지고 진압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예,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예.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염병 투쟁에 국가 차원의 목표가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 전 세계 다른 정상 국가들에서는 국민의 그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염병 투쟁을 대응하는데 북한 차원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다시 말하면 평양만 이제 그 완전 격퇴시킵니다. 전쟁 발생 시에. 그러다 보니까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와 육로를 다 봉쇄해버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북한 주민들 이런 그 상황에서는 격리라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간의 이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닦인 그러자라도 닦인 공간에서 더 열악한 그런 삶의 그 질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생략만 권장이 된다는 그런 그 가치관과 그런 그 개념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 상황에서는 그냥 자연 방치하고 그냥 가둬놓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전염병이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뭐 북한의 보건 시스템 여러 가닥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원이나 보건기관들의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이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와 이렇게 전기까지도 보상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이 있는 낡은 설비라도 가동할 수 없고 특히 또 이렇게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비나 시약 자체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환자의 검체에서 이것을 균을 배양하거나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국에서는 각 일꾼들에게 지역에 만반의 그 준비와 대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네. 그럼 의사들이나 담당 일꾼들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을까요?
국료지책이죠. 과학적인 진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냥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개미작전. 그 북한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OECD 국가들의 평균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의사 인력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인력들을 이제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유혈자, 다시 말하면 열이 있는가, 그 외 이타 이렇게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위협하고 격폐시키는, 격리시키는 뭐 그런 조치들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예. 북한의 의사로서 가장 좀 네. 난처하고 가장 좀 힘든 게 뭘까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꾸 이게 대처하라, 대응하라, 막아라, 어쩌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 시약도 없고 또 만약 그 설사 그 저 진단을 내리고 뭐 의진자 환자로 이제 그 결론 내렸다고 해도 어찌할 뭐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진단 그 시약도 뭐 물론이고 폐렴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 약물도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상당히 그 뭐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고 북한 쪽에 스스로가 자비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렇다고 우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야 되겠는데 그게 다 가장 안타까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거 가장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이 정도 상황이 국제적으로 벌어졌다면 북한도 빨리 뭐 WHO라든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네.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또 한국 정부도 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더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 텐데 왜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잠잠한 걸까요?
그거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전염병이 북한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발표할 극히 거립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발생 문제를 그 체제 위상, 이미지 차원의 문제하고 직결시키거든요. 북한의 보건의료가 열악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한 것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 차원에서는 그 우월한 그 북한식 사회주의 그 예방의학, 지체의학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자체를 이제 외부에 공표하기를 꺼리는 거죠.
북한 당국이 아직 네. 그러니까 확진자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 당연하죠. 북한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염병은 계속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북한은 전염병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래도요. 이미 무슨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확진 못하지만은 아무튼 치료하다가 말 안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경까지 네. 봉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경 초소에도 다 지시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북중 접경 지역이 그 다 강으로 다 돼 있는 도하가 암흑강으로 돼 있는데 그거가 지금 다 얼어 있습니다. 그걸 전 그 여기에 걸쳐가지고 지금 다 차단했다고는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차단하게 되면 겨울에 지금 그 북한에 공개적인 그런 그 세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밀수꾼들은 못 막습니다. 그런 밀수꾼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가 아마 북한에 뭐 들어갔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서 여러 노력들을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야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북한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는 뭐 24시간 내지 이틀 걸려야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거가 이제 이번 진단 키트가 나오면서 6시간 만에 지금 한다고 나왔는데 아무튼 대응이 빠른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우아과학 수준, 이런 발전 이런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체제의 유지에만 집착하는 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우아과학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박 교수님께서 북한의 보건 당국자라면 뭐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네. 어떤 1, 2, 3의 조치를 취하길 원하십니까?
첫째, 국제사회하고 이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가까운 남한하고 당당히 도움을 청하고 검체라든가 환자 검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실질적인 우아과학기술적인 이런 그 협조를 요청하는 거가 이렇게 솔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태도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염병 대응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가 이제 격리입니다. 격리. 뭐 남한이나 다른 국가들 차원에서는 뭐 먹는 거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큰 문제는 아닌데 북한이 자체가 이제 식량을 이제 지원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보유하고 있는 식량을 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푼다거나 실질적으로 격리가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효과적인 대응을 빨리 이제라도 빨리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전염병 대응 의사로 활동했던 최정훈 한국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북한의 전염병 대응 실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인 여배우가 북한의 현실을 그린 1인 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나를 팔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세 북한 소녀 지선이 관객을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엄마, 날 팔아. Sell me. I say to my mom, it is my 15th.
나는 내 15살 생일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를 팔라고. 왜냐하면 엄마는 아팠고 나는 엄마를 위해 약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썩은 사과를 팔아 엄마를 돌봤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고 말하는 주인공 지선의 모습은 시작부터 비장합니다. 지선의 말처럼 장면은 기차역에 사과를 파는 장소로 바뀌는데 행인이 등장합니다.
Hello, boy.
1인 극인 만큼 주인공은 행인과 지선 역할을 번갈아 하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선을 사내 아이로 부르는 행인은 사과를 달라며 하나를 지선에게 건네주는데요. 그러면서 죽지 말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지선은 사과를 판 돈을 모아 브로커를 구하는데 브로커가 소개하는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약을 구할 돈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 이거 정말 쉬워. 너 거기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름나 한이나 그 요리하고 그런 애기만 만들어주면 돼.
브로커를 따라가는 지선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름을 많이 넣고 음식을 만들고 아기를 낳아주면 된다라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야! 나와! 지금!
순식간에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너게 되는 지선은 엄마가 좋아하는 남한 노래를 부르며 엄마에게 곧 돌아온다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지선은 브로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And on your way too. It happened so quick. I didn't even stop. Could you actually kiss me again? And then again.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선은 엄마의 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중국에서 북송될 위기에도 놓였지만 위기를 면하게 되는데요. 지선은 북한 땅을 영영 떠날 결심을 합니다. 북한 소녀의 가족애와 탈북 여정, 어린이가 본 북한 정권을 그린 연극 나를 팔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이 연극은 미 동부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어터 컴퍼니 JCTC에서 8일과 9일 이틀간 공연됐습니다. JCTC의 제이미 반다이크 감독은 VOA에 지구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은 모르고 있다며 작품의 의미를 뒀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인 관객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반다이크 감독은 다양한 자료 조사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연출했다고 말했습니다.
No, we spent a lot of time wondering what people would understand and not understand because people really don't know anything about North Korea. And you know, I didn't coming into it. I had to, you know, do a lot of reading and
반다이크 감독은 이 연극은 비록 비인간적인 정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꿈과 목표를 향한 욕망이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45분 분량의 1인극 무대 위에는 의자와 병풍 정도의 간단한 소품이 등장하지만 다양한 화면과 음향 효과로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과거와 현재로 전환될 때마다 무대는 암흑천지인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통곡하는 북한 사람들, 눈보라, 중국 교회, 유흥업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그림이 벽에 비춰졌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과 이에 영향받고 자라는 북한 어린이들 등 북한의 내부 상황과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묘사됩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극작가 겸 배우인 백소라 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소라 씨는 VOA에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어떤 노스코리안 디펙터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저한테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게 탈북자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그 살고 있는 환경도 저한테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전혀 몰랐어요. 아, 내가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 이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겠네.
책과 영상물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상을 확인한 백 씨는 각본을 쓰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너무 놀래고, 이런 일은 이거 쉐어해야 된다, 누군가가 이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그런 반응을 계속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 무대 연출이 없는 대본 읽기 형식으로 작품을 처음 발표했고, 이는 12월 뉴욕 국제인권예술축제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짜리 대본이 46분으로 각색돼 이번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백 씨는 이 연극의 첫 번째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들을 때 북한은 김정은, 핵무기 딱 두 개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애를 낳고 애들 학교를 보내고 일을 가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까먹는 것. 아니, 거기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거를,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우리와 다르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찾아보자는 게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백 씨는 이 연극을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다룬 여성인권연극으로 분류했는데요. 연극에는 10대 소녀가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치면서 겪게 될 여러 위험 요소를 보여줍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한 몸으로 무대에 오른 백소라 씨가 무대 위에서 15세 여자아이로 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보다 강하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가 애 엄마라서 그런지 애들 얘기에 대해서 듣고 보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여자 어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막 7살이나 8살 이렇게 뭘 모르는 시기가 아니라 15살이면 뭘 알면서 자기의 그 자아 정체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 외부 환경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여자애가 되게 저는 이 사회에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소라 씨는 관객들에게 우리도 저런 땅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 않았냐며 그것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백소라 씨는 향후 민간단체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관객들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을 돕는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극 나를 팔아요는 북한 아이들에게 바치는 작품이라고 말하는 백소라 씨. 백소라 씨는 자신의 작품을 북한에선 볼 수 없겠지만 북한 땅에 자신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작품이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탈북자님들의 작품이고 북한에 계신 분들의 작품이고 북한 아이들의 작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을 알려서 도움을 드릴게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63년 2월 10일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파리 조약은 유럽의 7년 전쟁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강화 조약입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오하이오 강 주변의 인디언 영토를 둘러싸고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영국은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북미 식민지 전쟁의 참전국 가운데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서쪽의 루이지애나를 동맹국 스페인에 할양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패전으로 플로리다를 영국에 할양한 대가였습니다. 스페인은 영국의 플로리다를 할양한 대가로 쿠바의 아바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일단 끝을 맺었으며 영국이 인도와 북미 식민지 패권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식민지 항쟁은 영국, 프랑스 양국에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습니다. 영국은 북미 식민지에 대해 경제 통제를 강화했고 북미 이민자들의 반발을 불러 결국 미국 독립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1962년 2월 10일 동서양 진영 간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첫 스파이 교환이 이뤄집니다. 미국이 내놓은 인물은 뉴욕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KGB 대령 루돌프 아벨, 맞교환 상대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U2기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입니다. 1960년 5월 소련은 소련의 영공에서 비행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U2기를 격추하고 조종사 게리 파워스를 체포합니다. 소련은 미국의 스파이 비행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미국에 수천 명의 스파이를 보내고 있다며 소련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1962년 2월 10일 미국과 소련이 CIA 유투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와 소련의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맞교환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